반찬 같은 것도 붙이고 장식이죠. 그러는데 며칠 후에 거기 HOA, Home Owners Association 있죠. HOA에서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예, 편지의 내용은 어떤 이웃이 굉장히 당신의 그 데코레이션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지저스라는 그 이름이 상당히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 그 간판을 띄라. 그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집주인이 이건 간판이나 사인으로 내가 무슨 선전하는 게 아니라 내 집의 데코레이션을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으로 한 건데 왜 그거 가지고 트집 쌓느냐, 나는 이거 제거하지 않겠다 뭐 이래가지고 계속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예수란 이름이 그렇게 불쾌한가 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이게 뭐 당연히 아닙니다라는 답을 하겠지만 예수님이란 이름이 불쾌하십니까? 아니죠. 예. 예수란 이름은 오히려 참된 행복, 참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기쁨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말을 저희들이 하는데 그 뜻을 저도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메리라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즐거운, joyful 한 거죠. celebration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우리가 기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Christ, 마스는 예, mass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보통 예, 미사라는 말을 하죠. 천주교회에서 예전에 이제 미사라는 미사를 드린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이 mass라는 이 말에서 온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mass. 메스라는 그 말은 유카리스트라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찬 속에 기뻐합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 생명 주셨음을 기뻐합시다라는 뜻이에요. 매우 기독교적인 진리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저녁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성탄 특별 예배를 마치고 오늘 함께 이렇게 예수님 탄생하셨음을 기뻐하며 경배드립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예수 탄생의 소식을 하늘로부터 전해주기로 작정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맞습니다. 예. 목사들이 아니라 목자들입니다. 예. 비슷하죠? 예. 지난번에 누가 저한테 이렇게 저기 이메일 저기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잘못 써가지고 목사님이 아니라 뭐라고 써왔는지 아세요? 해보셨구만. 예.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이라고 써요. 목사님. 예, 그리고 어떤 책에는요 이 목사라는 거에서 이 미음이 이렇게 흐릿하게 좀 지워지는 바람에 목사가 아니라 독사처럼 독사 좀 상당히 이렇게 예, 목사들은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 탄생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shepherds.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언제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정말 달라요.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정말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 탄생 소식을 사람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좋은 소식이니까 왕이 왔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들어야 하는 일이고 귀한 소식이므로 지위가 높은 왕족들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성경이 능통한 율법 학자들에게 먼저 알리는 게 마땅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상식일 것입니다. 그래야 기쁜 소식이 신속하게 퍼지고 세상에 여러 방법이 동원되고 그래서 힘있게 신속하고 힘있게 전파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신 왕을 경배하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셨어요. 목자들은 현대의 목자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 목자들은 낙농업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거기서 털을 깎아가지고 양고기도 또 수입원이 되지만은 우울 같은 것도 있고 상당히 부유한 그런 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목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없고 가장 무기력한 사람들이 목동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었어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하층 계급이라고 하면 거기에 이 목자들이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일이었는데 어른들이 여전히 목동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뭔가 무능력한 사람으로 점찍기 쉬웠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목자들 그러면 아주 하찮은 일을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목자들은 사람들 눈에 띄질 않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보이지를 않는 그룹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회의 법 구조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목자들이 법정에서 뭔가 이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고 할 때 사실은 목자들의 증언은 비중 있게 다뤄지지도 않았어요. 무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증언하는 그 증인의 크레딧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만큼 목자들은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목자들을 가찮게 보지만은 그러나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저희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것은 뭘까요? 같은 것은 또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목자들처럼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권능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복된 소식을 제일 먼저 주시고 그들이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사건은 그 당시의 목자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저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목자라는 어떤 특정 직업만 뜻하기보다는 오늘도 살면서 우리가 그 당시의 목자들처럼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가 혼자 소외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면서 형편이나 관계가 무너져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상실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일 당장 불안한 경우들을 안고 오늘 근근히 연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미주 사회에서 살면서 물론 우리가 언제나 job security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이 지구촌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내일 당장 내가 이 땅에 생존하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연기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은 소외다 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랬어요. 거하와 어려운 자들을 기억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고도 놀랍고도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소망과 생명력을 솟구치게 하는 복된 소식을 주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사람에게는 지금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에게 이 복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존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이 예수 탄생의 복음을 전하셨나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보면은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영광, 하늘 영광, 이 땅의 평화. 이것을 천사들이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자, 이 천사들은요, 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지실 때, 피조물을 지으실 때 엄청난 그 모든 창조의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다 목격을 했던 천사들이 그 창조의 모든 역사보다도 더 놀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완전한 교제, 사랑과 진리, 그와 같은 완전한 교제를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거짓말에 동조했어요. 그로 인해서 바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이브는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게 사실은 타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세상과 벗하고 살게 된 것이 타락입니다. 그와 같은 형편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과 동조해서 그 죄로 인해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그게 문제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이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으면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각자의 방법대로 신을 찾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 신이 나로 잘 살게 만들어 준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과 연결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의 정상, 최정상, 그 최정상인 하나님께 도달하는, 산의 정상에 도달하는 길이 딱 하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듯이 여러 길로도 하여간 정상으로만 올라가면 되니까 우리 각자의 방법과 우리 취향대로 그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이란 정상에만 도달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말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오직 한 길만 하나님께 향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뭐 이렇게 돌을 닦고 이렇게 선행을 하고 이런 일을 성취하고 이렇게 수고를 하고 이렇게 희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 여러 수행과 업적과 선행을 통해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구원해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다 종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내가 이루었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좀 더 일하고 좀 더 애써서 구원받으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만약에 누군가 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단체라고 하면서 구원을 위해서는 좀 더 일하고 좀 더 애쓰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단체예요. 왜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 자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목숨을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기에 구원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뭔가 좀 더 일해야 된다고, 당신이 좀 더 애써서 구원을 받으러 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가면 그들은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할 수 없는 구원을 내가 이루었다 하십니다. 네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이루었으니 내가 이룬 일을 믿고 선물로 구원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헌신하는 건 뭡니까? 애쓰고 수고하는 건 뭡니까? 구원 받았기에 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에 감사하고 기쁘고 주님 주신 사랑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힘으로 섬기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 자연스럽게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해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헌신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에서 조금이라도 가감을 하는 자는 성경의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합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하고는 달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맞는데 믿음 더하기 알파도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 더하기 알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에다가 더하기 뭔가 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세요. 믿으십니까? 지금도 많은 이단들은, 기독교적인 이단들은 자꾸만 오직 믿음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안다고 하지만은 믿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면 충분하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들이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은 거예요. 세상에 쟁쟁하고 유력한 사람들 메시아 오는 거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동방박사들이 사실은 온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 우리가 잘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단단하기의 상태가 아니었고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는 한 두 살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헤롯이 부르잖아요. 예, 율법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 물어보니까 다 알아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예요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예수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이, 우리가 사는 미주 지역에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그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머리가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쟁쟁하고 유력한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알았고 심지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었어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보다는 당장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몸으로 입을 수 있는 헤롯의 권세가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게 더 실세처럼 보였던 거예요. 예수 대신 세상을 택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 힘도 없고 존재의 가치도 없어 보이는 목자들이 복된 소식을 들었고 그들은 그 복된 소식을 듣고 그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택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 중심을 아신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눈에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 목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심중에는 뭔가 정말 의지하고 붙들고 싶은 존재를 찾고 있었을지 몰라요. 약속되었던 그 옛날 조상들이 오래전서부터 얘기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 구원자가 언제 오실까?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지치는 생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과연 나의 인생에는 소망이라는 게 있는 걸까? 장래가 있는 걸까? 어쩌면 그런 마음속에 흐름을 하나님 보시고 은혜를 끼쳐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말 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가 볼 때 그 사람 인상이 별로인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원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전하게 하세요.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 봤을 때 저 사람 인상이 별로 안 좋아. 그러나 그 사람의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감으로 느끼는 게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일인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만약에 내 감, 내 촉은 언제나 살아있어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 왕이시고 우리 영혼의 구원자시고 지금도 이미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알고 계신지요? 아니면 생소하신지요? 우리가 항상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과 나와 정말 생명의 관계, 구원 관계가 분명한지요? 아니면은 내가 여기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로 고백한 적이 없는 것 같고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과 사랑과 감격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사랑이 나오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게 되는 그런 인생을 혹시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나에게는 아직 없는 것 같다고 그런 생소함이 있지 않으신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아, 뭐 꼭 그래야만 돼 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보증으로 오시면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이 바뀌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우리의 인생의 표준에서 달라지는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스탠다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셔서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거예요. 부유한 분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심으로 저희들이 천국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 예수께서 복음을 듣고 예수의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님들 대부분인 걸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이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혹시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참된 구세주 주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내 삶의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았다면 이 기도를 오늘 마음 진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다 이해 못해도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제 과거의 모든 후회, 실수, 죄, 습관, 상처, 제 자신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회복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원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우리 주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도하시고 정말 아직 구원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은 진심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맞이하겠습니다. 저의 과거와 과거의 후회와 실수와 죄와 오래된 습관들과 입은 상처들과 그리고 제 자신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사랑 속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신 분이 있다면, 내가 이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그냥 교회는 다녔는데 진정 내 영혼의 고백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처음 고백이 된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좀 더 한 걸음 한 걸음 잘 안내해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참빛 성도님들,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실래요? 15절에 보시면, 2장 15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아기를 찾아냈다. 즉 목자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좋았다고 하지 않았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뭔가 말씀이 있다면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교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라는 것을 테이스트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한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확인했으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그들이 예배자가 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그냥 out of emptiness가 아니에요. 예배는 확인된 진리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기뻐하는, 감격하는 표현이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경배자가 되어서 살기 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시간에 찬송을 같이 한번 하기를 원해요. 결심 찬송이 아니라 저희들이 함께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가 함께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감사하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팀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같이 천사 찬송하기를. 결심 찬송 때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두 번 일어나면 좀 어때요? 지금도 지금 일어나셔서 네, 같이 한번 우리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지금 바로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모든 것이 은혜요 선물입니다. 매년 오는 이날이지만 이번 크리스마스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